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6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온 인류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복과는 도무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인물이 어떠한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복으로 알겠지만은 알고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복은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하면요 아멘 아멘 레고 히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하다. 특별히 헬라어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강조용법이 없죠. 강조하려면 반복을 하고 최상으로 강조하려면 세 번 반복을 합니다. 성경에 세 번 반복되어 있는 성경 그 말씀이 있죠. 뭡니까? 세 번씩 반복하고 있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세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가 합니까? 스랍들이 하죠.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존재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다라고 하는 최상급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근데 나는 아직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 걸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이미 다 작업을 해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를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면은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따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홀로 있을 때에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성령을 누가 주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부어주시는 거죠. 언제 그러냐 하면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 작업을 하시겠다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물을 준다.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하면은 영생하도록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 외부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있고 메마르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는 메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 조금 이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왜 이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는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특징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샘물 정도가 아니라 강과 같은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가 무엇입니까? 이 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배 근데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냐면은 우리 창자 속에 거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자, 그 배에 창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거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배는 내 영혼의 제일 깊숙한 곳을 말합니다. 내 영혼의 제일 깊숙한 곳.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예수님의 이 좌소는 우리의 영혼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좌소, 즉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는 우리 몸 전 인격체 어딘가에 있기는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속사람 제일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좌소가 있다. 성령께서 거기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강의 비유를 했다는 말씀은 강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다 떠내려갑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었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요,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깜짝 놀랄만한 현상을 위성에서 촬영을 한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액화되어서 진흙처럼 이렇게 액화되어 가지고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위에는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 전체가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걸 보여줬습니다. 무려 10m가 솟아올랐다가 떨어지면서 1km 정도를 흘러갔습니다. 동네 전체가 다 제가 그거 보면서 과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 동네들이 집이고 건물이고 다 떠내려갑니다. 흘러서 내려가다가 뒤죽박죽 땅에 섞이고 막 동네 전체가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한 2천 명이 거기에 고립이 되고 죽고 했다라고 뉴스에 그렇게 나오던데요. 이 자연의 무서움, 자연의 거대함, 그냥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온 동네가 다 흘러가는 것, 지금 인터넷에 그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생수의 강. 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셨냐 하면은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나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민족의 소망은 오로지 이 성령의 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변화 안 될 거야. 천문의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강은 다릅니다. 강은 다 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했는데 에스겔 47장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흘러가면서 모이고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죠. 처음에는 발목에 잠길 물이었는데 조금 더 지나가니까 무릎에 잠기고 그 다음에 허리에 잠기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칠 만한 물이 되었죠. 그래서 이 강이 어마어마한 강을 이루어가지고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사해 바다 이름 자체가 죽은 바다 아닙니까? 세상을 상징해주는 바다인데 죽은 바다죠. 네, 이 강이 흘러가니까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죠. 물고기가 없었는데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강 좌우편에 열매를 맺히는 나무들이 자라고 달마다 열매를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생되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흘러가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죽어있던 영혼들도 살아나고 번아웃되어 있던 성도들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루실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면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체적인 기획을 짜고 있었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 것이고 마지막 그날은 내가 다시 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형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형님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떳떳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드러내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라고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었죠. 딱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초막절에 조용하게 올라오셔서 그곳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거나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은 뭐 예수님보다 더 힘들겠습니까만은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성령을 막 이렇게 광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때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낙심이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게 주목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 생명의 역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생동적으로 흘러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일으키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기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면은 압니다. 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성령의 역사, 샘물의 역사,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은 왜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의 그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성령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그 특성이 끊임없이 솟아 올라와서 물이 되어서 흘러가다가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내가 거대한 댐과 같은 둑이 되어가지고 그 둑이 물을 다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줄기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해 있는 그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기다려라.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뭔가 큰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답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유다 전지역으로 나가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지옥에 땔감 정도로 여기고 있던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장로의 유전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막 나가서 역사를 하고 싶은데 저기 로마에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막 역사를 하고 싶은데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순종을 해야 성령이 강을 이루어서 흘러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사도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당국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사명 때문에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의 시골로 숨어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리비아로 시리아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것이죠. 어쨌든 도망을 가기는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로마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핍박을 허용하셨는지 이해가 된 거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흩어서 전 세계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 아닙니다.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때 흩어져서 도망을 갔던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흩어져서 나가는 것이었구나. 성령이 임한 성도가 흩어져서 세상을 나가니까 그제서야 성령의 불길이, 물길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한 성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물길이 흘러가기도 하고 딱 막혀져 서 있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성령 하나님은 강같이 흘러가는 넘치는 분입니다. 네, 나의 완고한 고집, 내 중심주의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일을 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손을 네가 내어 밀어라 그러면 되는데 절대로 이 손 안 내어 밀죠. 목사님 저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손을 딱 내어 밀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집에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셉니다. 저도 엄청 세고요. 많이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찬송 있죠? 부서져야 하리. 그 누가 부서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 다음 가사가요,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깨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축하고 있는 이 담이 무너져야 성령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어가지고 한번 안아보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면 성령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 간증 아닙니다. 물론 이 간증은 제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그 목사님은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는데요, 이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근데 유심히 보니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눈앞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네가 거짓말을 하면은 가슴 속이 막 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 아이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거짓말 하다가 도둑놈이 되는 것 아닌가? 강도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걱정이 돼서 이 아이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죠. 저도 우리 아이들 세 녀석을 다 들어섰습니다. 근데 매를 든다고 해서 아이가 거짓말을 안 하느냐?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거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거짓말 한다고요. 그래서 회초리를 듭니다.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세 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열 대가 됩니다. 열 대를 때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러면 막 열에 받쳐서 화가 받쳐서 그러죠. 너 다음에 한 번 더 거짓말하면은 아빠가 장담을 하는데 몇 대요? 100대, 예. 네, 여러분 다 경험이 있는 거죠. 아빠가 분명히 100대를 때릴 거니까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근데 웬걸요? 또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또 이 거짓말을 한 거죠. 목사님이 100대를 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안 때리면은 이 아이는 나를 우습게 알고 마음껏 또 거짓말을 할 거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아이를 100대를 이 목사님이 때렸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아프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참고 100대를 때렸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 때린 목사님의 마음은 뭐 편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랬습니다. 너는 나한테 잘하기만 했느냐? 대답할 말씀이 없더래요. 아닙니다. 네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회초리를 들었다면은 너 어떻게 되었겠냐? 네가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도 목사님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차라리 아파해도 내가 아파하면서 끝까지 참아오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100대를 때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백대를 맞은 아들이 거짓말 또 해요 안 해요? 또 합니다. 그게요 아이를 키워보면 압니다. 제가 세 녀석을 키워봤잖아요. 얼마나 속이 타고 힘들고 이 부분이 어려운데 저기도 막내가 앉아있기는 있지만은 정말로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물론 우리 막내가 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아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자를 아버지가 받아주는 그 당자, 그 얼마나 악합니까? 아버지 돈 다 받아가지고 창녀와 함께 다 써버린 그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박을 하지 않았죠.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고 막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이런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기 전에 아버지가 막 난리를 쳤습니다. 문 앞에다가 웰컴 글자를 써서 붙이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장만을 하고 풍선을 달아놓고 아이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제 죽었구나. 지난번에 백대 맞았는데 또 백대 맞으면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막 기가 죽어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문 앞에 웰컴 풍선이 달려있고요. 음식 냄새가 풍겨져 나오는데 어리둥절한 거지. 근데 갑자기 아빠가 달려 나오더니 아빠가 아이를 딱 안는 겁니다. 얘야 사랑한다. 아빠가 너 사랑한다. 아빠가 너 용서한다. 뭐 그러니까 아이는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거기에서 하나 느꼈다고 그럽니다. 얘야 아빠가 너 용서한다. 사랑한다. 라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버지에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성령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용서하면서 받아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목사님이 가슴이 너무 아팠대요. 그러면서 아, 이 아이를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아이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환대하다가 또 돌변해서 막 나를 미친 듯이 때릴 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변함없이 아이를 가슴에 안아주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하루하루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살핍니다. 순간 기분에 의해서 저러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가 그거 살피고 있어요. 그거 아이들 귀신 내가 안 되지만은 귀신같이 너무나도 이거 잘 압니다. 아버지가 변함없이 매일매일 변하지 않는 이 아들을 가슴에 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농담을 하더래요. 농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이 아이가 아버지를 나를 진짜 아버지로 느끼는구나. 그제서야 농담을 하면서 다가오는 아들을 보면서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내가 이제야 찾았구나. 이거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에 먼저 우리가 안아줄 때에 그때에 성령이 샘물처럼 솟아나서 흘러가는 것을 그제서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뚝이 되어서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깨어져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안아주어야 되고 그래야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하게 또 충분하게 임해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 성질을 꺾는 겁니다. 내 완고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시는 걸 도와주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신다면 이곳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경 탓해서는 안 되고 내가 나쁜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 그냥 탓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감 지옥입니다. 제 마음도 지금 지옥이고요. 저는 궁궐에 있는 게 좋습니다. 초막보다는. 뭐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고 내가 깨어지면은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하나님, 저 좀 깨뜨려 주십시오. 저 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끊어버려야 할 죄,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내 속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손해를 좀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통해서 샘물처럼 솟아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내려놓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좀 깨뜨려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물줄기를 내가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완고함이, 나의 죄악이 물줄기를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해도 내가 막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성령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성령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좀 도와주십시오. 저 성령의 역사를 막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르짖음과 이 아픔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살리고 여러분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가정을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말도 잘 안 듣는 저 청소년부 아이들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날이 갈수록 생수의 강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